3장은 우리가 읽은 대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삶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제 초림은 이제 이미 오셨다 가셨고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재림을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주님을 재림을 준비할까라는 이제 그런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기 전에 오늘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예,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라기 1장 2절을 보면 그 이스라엘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고 하나님께 따져 물었거든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제 그에 대한 답이 예,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 독생자를 주신 사랑만큼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시니까 어찌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는지 어제 수요일 밤에도 말씀 이렇게 전했던 것처럼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면 여자에게서 나 때가 참에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속량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자녀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때가 찬 경륜을 이루기까지 창세에서부터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그런 역사 그 경영을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하셨던 거죠. 그럼 누구를 위해 하셨느냐? 저 여러분을 위해 하셨던 거죠.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속량하기 위함이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된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그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이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러니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을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죠.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뭐 잘나서도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의로워서도 아닙니다. 원래 우리는 죄인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그런 사람인데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것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5장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8장 이제 아니 5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생각해 보면 그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반절 그러면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 세상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그런 사랑을 베푸신지를 세상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그 주님이 그 가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으라 해도 믿지 않고 그냥 콧방귀 끼고 너나 잘 믿어라 너나 천국 가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이지 도대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런 사랑을 했는가를 알게 되면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불법에 우리가 그대로 우리 삶을 내버려 둘 수가 없다는 거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준비를 하겠죠. 그래서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정말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으셨고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것 같이 그가 깨끗하게 하신 것 같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지금은 우리가 확실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나중에 주님을 얼굴로 대면하여 참 모습을 볼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말씀으로만 만나죠. 구약 성도들은 마치 그림자처럼 희미하게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분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나를 위해서 어떤 그렇게 희생을 치르셨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고, 또한 분명히 이제 지금은 그림자처럼 희미하지만 나중에는 참모습 그대로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주님 만났을 때는 마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 보는 것 같고, 지금은 희미하나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온전하게 주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해 주신 그것만 우리가 알 뿐이지, 그러나 이외에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기록하려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그 사랑은 엄청난 사랑, 어마어마한 사랑이라는 거죠. 그때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똑바로 볼 것이고,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지만 그때는 온전하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3절 말씀처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런 소망이 있는 사람은 바로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나중에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여 볼 것인데 우리가 깨끗하지 못하면 어떻게 부끄러워서 얼굴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민했던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모습 누가 나를 건져내라. 아,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모든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이제 죽으셨고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가려주셨고 우리 불법을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시작할 때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의로우시고 미쁘사 우리를 깨끗하게 할 것이요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아 주신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일입니다. 그것이 나를 깨끗하게 하는 비결이지 내가 무슨 양심껏 산다 해서 얼마나 양심껏 살 수 있겠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한 이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은 우리에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자 3절 말씀처럼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깨끗하게 하는 비결은 예수님을,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으신 예수님을 내가 분명하게 믿는 일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잊게 될 것이고,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다, 의롭다, 로마서 4장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윗을 의롭다 하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것처럼 우리를 그와 같이 의롭다고 여겨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은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존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처럼 정결한 몸을 입게 될 마지막 그 날,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날이 이르기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몸의 정결함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요한계시록 9장에 그의 아내 된 자가 세마포 옷을, 깨끗한 옷을 입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 가만히 앉아서 우리가 죄를 끊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죄를 끊는 것이 어렵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와 싸워야 되고,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아주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갈수록 성경을 읽을 때, 찬송할 때, 기도할 때 죄 지을 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독한다는 것은 그만큼 죄 지을 시간을 우리가 줄이는 거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한시라도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에서 떠나고 기도에서 떠나고 찬송에서 떠나고 예배에서 떠나면 우리 생각하는 것과 우리 말하는 것과 우리 보는 것이 다 죄 가운데 노출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늘 말씀 안에,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늘 말씀. 그래서 한 달에 이 일독 한다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 하루에 3시간, 2시간 읽어야 된대요. 근데 그 시간만큼은 거기 말씀에 쏙 빠져 있잖아요. 그 시간을 저는 주님과 연애하는 시간이다. 주님과 사랑하는 시간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근데 그 시간은 적어도 주님과 정말 사귀는 시간이다. 주님과 친밀한 교통을 이루는 시간이다. 그때에는 원수도 마귀도 틈탈 이 여력이 없는 거죠. 주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에 적어도 2시간, 3시간 말씀을 읽는다. 그것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때로는 그것이 힘들고 내게 삶의 무게로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다르게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그때는 주님과 내가 사귀는 시간이다.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이 불법이 우리에게 침투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내게 정말 이 하나님의 자녀의 소망이 있는지 오늘 3절 말씀하는 것처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있는데 이 소망이 내게 있는가 우리는 점검해봐야 된다. 주를 향한 이 소망이 있다면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깨끗하게 하는 비결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보혈을 힘드는 것이고 두 번째는 늘 주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예배당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 청소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또 찬송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깨끗하게 하는 몸부림이지 내가 네 짓는 죄 안 지으려고 몸부림 쳐보십시오. 그러면 그럴수록 막 죄성이 일어나서요 그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이와 같이 원하는 의를 행하지 않냐고 원치 않냐는 죄를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죄가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탄식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우리를 하여금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이기지 못하게 만들어요. 계속 죄짓게 만듭니다. 몸부림치면 몸부림치러.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자들, 율법 사람들이 그 죄를 안 지려고 몸부림치면 몸부림치러 사실은 더 죄가 막 독버스처럼 올라오는 거죠. 죄를 이기는 비결은 바로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것이고 또 이와 같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찬송 틀어놓으시고 찬송하든지 틀든지 그리고 기도 시간, 예배 시간, 말씀 읽는 시간 늘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이 죄에서 우리를 멀게 하고 주님의 백성으로 깨끗하게 담장되어져 가도록 주님께서 우리 몸과 마음을 가꾸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비결입니다. 그래서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라고 사도 요한은 선언을 했어요. 죄는 불법이야. 이 말을 하는 배경은 그 당시 영지주의 이단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 영지주의는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과 육을 딸로 부르려 했어요.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영적인 지식만을 추구하는 이 영지주의자들은 자 무의미한 육신이 짓는 죄가 구원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은 원래 악한 거야. 그러니 영은 영만 선하면 돼. 영이 구원받았으면 됐지. 육신은 원래 악하여서 죄 지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합리화시켰어요. 그리고 이 육신이 죄 짓는 것은 우리 영이 구원받는 것에 별로 이렇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육신의 죄에 대해서 그들은 합리화를 시켰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아니야. 죄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이 죄는 불법이야 라고 딱 선언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 우리가 몸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 것은 불법이야 라고 이렇게 선언하죠. 그러면서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려고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으니 그분과 교통하는 사이에 범죄할 틈이 없는 거죠. 여기서 범죄하지 아니하니 그 말은 이 습관적 계속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 거하면 그 주님 안에 교통하는 시간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용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그래서 자 거기 6절과 9절 말씀하세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그랬고 자 9절에서는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닙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 그러면 이 범죄하는 자는 그를 알지 못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죄를 짓죠. 그런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면 하나님이세요. 그럼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 그분이신데 예수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미워하고 정죄하리요? 로마서 8장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요. 자,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몇 장 뒤인데 5장 18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누가 지켜서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주님이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리지 않냐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라. 시편 37편 24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않냐면 넘어져요. 죄를 짓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아주 엎드리지 않냐도록 이 그 이제 지옥 갈 죄 아주 엎드리지 않냐도록 주께서 저를 붙드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으시네요. 오늘 아까 말했던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았던 것처럼 예수 하나님께부터 나신 자 예수님이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복인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니까 그렇게 예수 믿으시오 교회 나오시오 해도 그 모르니까 너나 잘 믿어라 이런 거예요. 초청해도 안 오는 이유가 이런 엄청난 사랑, 이 엄청난 놀라운 그런 능력을 우리가 그거 모르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주님이 우리를 그와 같이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를 지었지만 그와 같이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넘어져도 아주 엎드리지 않냐도록 그의 손으로 붙들어 가고 계셔요. 우리는 넘어져요. 내가 주님의 손을 놔버리지만 주님은 결코 우리 손을 놓지 않냐고 끝까지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견인인 거예요. 견인. 그래서 우리는 넘어집니다. 엎드러집니다. 그런데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그와 같이 이끌어 가셔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예, 그것은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게서 있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연약하기 짝이 없어요. 마치 바람에 흔드는 갈대와 같이 그런 믿음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계세요. 상한 갈대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우리가 혈과 육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가지신 것은 곧 죽음을 통하여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그랬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 죽음은 나와 똑같이 예수님이 혈과 육을 가진 몸으로 나타나 있어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를 하여금 마귀를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마귀를 멸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주님이 오셨습니까? 성탄절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를 끊임없이 도전하고 죄짓게 만들고 멸망하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들고 지옥같게 만드는 게 마귀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 마귀의 일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우리를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혈과 육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분,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 사실을 할 때 이 성탄절이 우리가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아마 주님이 그렇게 오시지 않았다면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것이며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마귀의 밥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의 일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그 영생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께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자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다르냐? 누가 마귀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냐? 자 10절 봐봅시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한 자 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를 어떻게 자 구분했냐면 의를 행하지 아니한 자 또 사랑을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 그러므로 자 11절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13장 34절과 35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자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이 소식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가인같이 하지 말아서 가인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입니다. 아벨은 이 양의 새끼를 들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가인은 곡식을 들여서 드렸더니 받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재물도 문제지만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않았다. 아벨과 그 재물은 연락하셨다. 그래서 그 삶을 받지 않으셨다. 그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결국 의로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왜 죽였냐고 오늘 1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은 악한 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시기 질투 미움이 생겨서 결국 의로운 아벨을 죽였습니다. 의로운 아벨을 죽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와 같이 가인같이 하지 마라. 이 가인 같다는 말은 예, 자기 생각, 자기 중심이 되어서 자기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죽이지 마라. 이 가인같이 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 화 있을 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가인의 길을 행하였다. 가인의 길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 진저 유다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서로 사랑하라. 자, 그 뒤에 4장 20절 21절 말씀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4장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말씀 여러분 한 장 뒤로 넘기면 나오고 또 스크린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 자 결론은 그겁니다. 어떻게 주님을 준비할 것인가? 다시 오실 주님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여 볼 것인데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어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사랑하며 가인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인은 화 있을진저 저주받은 그런 인생이다. 가인같이 하지 말고 시기 질투하지 말고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초청하는 것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안에 그 사랑이 늘 덮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율법을 완성한다고 그랬어요.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너무 부족합니다. 우리가 너무 부족해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이 사랑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주님 사랑을 주세요. 저도 늘 기도합니다. 주님 저에게 사랑을 주세요. 사랑을 주세요.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을 주세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그래서 주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 볼 때 부끄럽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서게 하라. 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슬기로운 다섯 처녀 같은 그런 삶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다가올 성탄절 행복 초청잔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몰라서 그렇지 이것을 알면 그분들이 얼마나 감사할 것입니까? 나중에 초청받아 그 깨닫게 되면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이날에 많은 분들이 초청받아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날 되기를 위해서, 또 준비하는 손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